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펴시면서 우리 해오던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심정으로 저희 마음속에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불리는 사역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마도 이제 모세가 조금 그래도 조금 비중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명의 그 사사 재판관들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셨죠. 그들에게 왕이 있었고 또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실 때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 당시의 직업들을 보면 그 직업이 이렇게 좀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뵈었을 때 그때 하고 있던 일은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을 치던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미디안의 그 눈을 피해서 그 포도즙 틀 곁에서 그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엘리야 대언자가 후계자로 세우는 사람이 엘리사 대언자입니다. 이 엘리사를 엘리야 대언자가 부를 때 엘리사 뭐라고 있었습니까?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쟁기질을 하고 있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모스라는 대언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모스 대언자는 가축을 치는 자였고 뽕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또 농부였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은 확실하게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네 사람은 분명하게 어부였다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많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6명 또는 7명까지도 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 3절이나 요한복음 1장 44절 이런 데 보면 도마도 어부였던 것 같고 또 빌립도 어부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마태는 원래 이름이 이제 레위인데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또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극단주의 독립운동가였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무장 테러범 뭐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특한 경우가 하나 있다면은 이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는 사람 중에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도 읽었는데 이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이두 사람을 이 자신의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육적인 직업, 육신의 그 직업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람들을 낚는 어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이었어요. 벳세다라는 마을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이 해안가에 수많은 그런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벳세다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그 대부분이 이제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첫 장면을 보면은 좀 대단히 낭만적인 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그렇죠? 이렇게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금 낭만적이었던 이 장면과는 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조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이렇게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호수에 보니까 배두 척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이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중에 하나인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뭍에서 조금 띄워줄 것을 이렇게 청하시고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셔서 이 해안가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게 가르치기를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러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심이 많은 물고기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던 친구들을 막 불러가지고 두 배에 나눠서 이 물고기를 씻는데도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깨닫고는 주님,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러면은 다 아실 텐데 전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주님 같은 분과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잡은 물고기들로 인해서 막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가 이게 이제 세관에 누가복음 5장 27절 보면은 이 세금 받는 곳에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게 다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의 세리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좀 어색하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우리 어린이 찬송에도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다. 이것은 좀 독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시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다시 얘기해서 구약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역자를 부르실 때 어부를 부르신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어부를 부르신 경우?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구약 시대 어부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때 사실 어부는 좀 생뚱맞아요. 제 생각에 처음에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 왜냐하면 농부나 또는 목부, 목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농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하고 잘 전파할 수 있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악한 농부들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 농사와 관련 있는 그런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 농부인 그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으면 좀더 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목부, 목자였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유리한 비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의 비유가 하나가 딱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를 보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도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 요 부분은 이 어부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렇게 서로 갈라서 이렇게 담아놓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잘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예요.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하면 좀 빈약해요. 사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게 될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 어부보다는 목부나 또는 농부나 심지어 목수 이런 사람들이 더좀잘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불려요. 교회의 감독은 이 목양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어떤 군인으로서, 집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 출신의 제자들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자는 없네요. 그렇죠? 셀롯 시몬이 조금 뭐 약간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거의 반 또는 어쩌면 반 이상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부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서른 살이 되시기까지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로 되어 있고, 30세에서부터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 가버나움, 나인, 나사렛, 벳세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정겨운 이런 마을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이제 이 북쪽 갈릴리와 남쪽 갈릴리로 보통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불리는 그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윗지방, 북쪽 지방을 의미했고, 거기에는 좀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좀 사투리가 좀 특이한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에게서부터 온 무리에게 체포되셔서 그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관저로 이렇게 끌려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같이 따라가죠. 그렇죠? 따라가서 그 완전히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고 관저의 그뜰 쪽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어떤 그 어린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도 한패 아니냐? 그 갈릴리 이 사람 예수의 한패 아니냐?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막 부인하죠. 결정적으로 꼬리가 잡힌 게 뭐였죠? 네 말투가 그러하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가 뭔가 좀 억센 게 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이렇게 이제 생활용품들로 대체하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또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식량으로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부르는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 사건에서도 보면 그 아이가 가져 싸온 그 도시락에 뭐가 있어요? 이 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두 마리. 이게 그러니까 아주 흔한 그런 주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이 다 이제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미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동요할 때, 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할 때, 이렇게 율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은데 표현해도 보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어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 21절에도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제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금을 고치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금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가 있어요. 낚시. 낚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낚시한 그 기록이 있는 곳이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낚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금방금방 떠오르시면 성경이 참 친숙한 분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 이 공세라는 것을 이렇게 받으러 누군가가 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공세를 내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너는 바다에 가서 뭘 던지래요? 낚시 바늘을 던져. 여기 딱 나오네요. 그렇죠.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아, 낚시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잡을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어부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주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짐작컨대 주된 방법은 이제 그물, 즉 투망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문화를 볼때 투망이라는 것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직경이 한 4, 5미터 정도 되는 이러한 원형의 이제 그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장자리들에다가 이제 납덩어리를 이렇게 달고 중간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을 때 이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조여지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긴 줄을 연결한 그런 투망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걸볼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면서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베드로와 자기 이 몇몇 제자들이 함께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안가에 서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그물을 땅으로 이렇게 다 끌어당겨서 내왔더니 물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이렇게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한 그물에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요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들이 사용하던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이런 투망 이런 그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이들에게 사용되는 방법은 좀 예인망 또는 저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이 뭐한 3m 뭐요 정도 되는 폭에 길이가 수십 m 한 2, 30m 이렇게 되는 그런 이렇게 길고 이렇게 이제 폭이 조금 좁은 이런 그물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 들어갈 쪽에는 납덩어리를 달아서 좀더 빨리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하고 위쪽에는 코르크를 달아서 이렇게 좀 뜨게 하고 요런 상태로 이제 일자로 수직으로 이렇게 물에 내려간 상태에서 양쪽에 이제 배가 잡고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그물의 한쪽을 이 해안가에 이제 무태해서 이제 한쪽을 그물을 잡고 있고 배한 척이 그러니까 두 척이 할수 없을 때는 배한 척이 나머지 한쪽 그물 끝을 이렇게 묶은 채로 저쪽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서 끌어당기면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바다 저쪽에서부터 배가 아까 양쪽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서로 걸친 채로 해안가를 향해서 이렇게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안가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끌고 와서 모아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저인망 예인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 협력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너무 늦게 저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저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잘못 도망가는 그 정도 속도로 어쨌든 열심히 그걸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이 그물을 팽팽하게 이걸 잡아당기고 나중에 이제 고기가 모아졌을 때 그걸 힘껏 억세게 그걸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이 물고기들이 그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고기가 한쪽 방향으로 모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명이 마음을 앞에서 잘 협력해야만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이런 예인망 또는 저인망의 방식인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고기를 잡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교차시켜서 이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단어, 이 사람을 낚는다 또는 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 어부들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 복음 사역의 초기 시대에 선택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다른 일에 비해서 대단히 역동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은 그렇게 과격하거나 이렇게 다이내믹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양을 치는 것도 그래요. 물론 이제 들짐승이 나타나면은 뭐 싸워야 될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가하게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꼬리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뭐 그런 조금 정적인 상대적으로 정적인 일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 어떤 영적 건물을 쌓아가는 이런 건축자의 일 이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정적인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바다에서 뱃놈들 그렇죠? 우리 저희 중에 선원 없으시죠? 뱃사람들 뱃사람님들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이 일은 대단히 역동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이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팽창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 그것을 묘사하는 그것을 어떤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농사나 목축이나 건축 이런 것보다 이 고기 잡는 일, 거친 바다에서 이 꿈틀대는 이 고기를 잡는 이 일,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참 의미가 잘 들어맞는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렁이는 이 바다 또는 호수 이런 강에서 흔들거리는 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그렇죠? 힘껏 그걸 걷어올리고 이 꿈틀대고 펄펄 뛰는 이 물고기들을 이 잡는 일, 잡아내는 일, 이건 대단히 다이나믹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직한 남자들이 뛰어드는 그런 거친 직업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러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막 세워져 가려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의 초창기에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인류의 거대한 영적인 어떤 전환기에 변혁기에 그렇죠? 이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이온 세상에 폭발되어야만 한 이런 격동의 이 시기에 그러한 일들을 제일 먼저 해낼 주체들로서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이 갈릴리의 이 거친 어부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쩌면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이 복음사역과 어부의 일은 여러모로 닮은 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친 바다로 나가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거친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 세상, 이곳은 험한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거친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도 거친 곳이었습니다. 종종 풍랑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위험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에 휩싸인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배 안에 들이닥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근데 예수님은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 기록들을 볼때이큰 폭풍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게 바다예요. 참고로 갈릴리는 원래 호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고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또한 큰 폭풍과 바람의 이런 위험이 늘 잠재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와서 괴롭히는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그 선동 때문에 여러 차례 폭동이 일어날 뻔했던 또는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던, 그래서 막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부의 일이 유대 사회에서 그리 고상한 직업이 아니듯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일은 사회에서 사실 냉대받고 멸시받고 조소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부의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수고하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서 아까 이 베드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 이 복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혼들을 얻는 이 일은 때로는 이 투망을 던져서 가득 잡힌 고기를 힘껏 당겨 올리는 격정적인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두 배 사이에 그물을 놓고 옮겨가면서 치밀하게 협력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복음사역도 똑같은 것이죠. 때로는 이 복음사역도 하나의 낚싯줄을 던져놓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직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소위 이제 방언, 타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막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이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설교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한꺼번에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영적인 물고기 떼를 그냥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직후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 베드로에게 배고픈 가운데 무의식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집안을 낚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무의식에 빠져야 했고 환상을 보아야 했고 그 환상 중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이렇게 이 음식 규례를 지켰던 이 모든 이 자신의 어떤 그 기준들을 깨는 작업을 세 번에 걸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 보자기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부정한 짐승들 네가 이걸 먹어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세 번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고 나서 마침내 고넬료로부터 온 그 사람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그 가정에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에 속한 그 가정을 위해서 낚시를 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때로는 낚시로, 때로는 투망으로, 때로는 거대한 그물로 다른 사도들과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한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실족해서 이제 실패하고 좌절한 채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채 이렇게 이제 좌절한 가운데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땐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내 양을 치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어떤 목양자, 목자로서의 이러한 이제 부르심을 또 주시는 장면도 이제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복음을 이 땅에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 제자들, 사도라 부르신 이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유독 이 어부들을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에 것과 비추어 볼땐 대단히 이례적인 그러한 선택이셨습니다. 사실 이 어부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고, 또 거칠고 험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초기에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폭발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갈릴리 어부들의 우직하고 이 강인한 이러한 성품, 이것은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사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직업이 어떤 것이었든지 관계없이 사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가치 있는 직업,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낚는 이 어부가 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직업 선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께 잠깐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전파하셨던 그 복음, 전하게 하셨던 그 복음, 그 복음이 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 세대를 거쳐서 동쪽의 거의 끝부분에 속한 나라 한국까지 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셔서 아직까지 이 복음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선포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동참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단하는, 내 삶에 있어서 뭔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967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967장입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 저희가 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영적인 낚시를 우리가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망을 던지고, 때로는 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교회 여러 지체들 또는 여러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수많은 참 물고기들을, 그 혼들을 우리가 건져 올리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